바울 일행은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들의 헌신으로 끝났다면 오늘 이런 감격의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무릅쓰는 그런 종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을 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죠. 손수 비용을 벌면서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을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까지 좋은 소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미 이 편지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런 사실을 칭찬한 바 있지만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복음 증거의 반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뒷부분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반역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말로 복음을 받으며 고난당한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그 반응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엄청난 간격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한 칭찬을 주고 있죠. 성경은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말씀하고 있죠. 특히 메시아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은 과거 율법시대 속에서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도 갈급해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죠. 물론 누가복음 10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만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 애썼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시다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9절이라든가 누가복음 8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라는 기록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는 예수도를 곤경에 처하도록 엿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완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음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로마서 11장 8절에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 했던 바울은 오늘 13절 첫 부분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이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라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정작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경우를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저들은 벌써 그 증거되는 말씀에 이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과 장사지냄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쟁이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앞서 생각하여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쟁이, 즉 다른 철학의 부류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13절 중간에 말씀에는 받을 때 받지 아니하고 받음이니라고 세 번씩이나 받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지만 그 쓰여진 낱말은 각각 조금 다른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들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는 단순히 부정으로 쓰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말은 각자가 들은 말씀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다른 주관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3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분명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의미이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시지를 아, 또 예배 시간에 이종배가 설교를 하네. 단순히 제 자신의 말로 끝나버리면 그 듣는 교훈은 아무 생명도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도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가르침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잘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는 그곳 사람들에게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가복음 6장 5절에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3절 하반절에 한 것처럼 바울사도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이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증거된 말씀이 성령과 함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킴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또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엄청난 복이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 같은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도 본래의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지형적으로는 엄청난 거리와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에서 처음 탄생한 교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칭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같은 복음이라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당연한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했는데 이미 6절에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과 주님을 본받은 것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증거한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확신은 역사를 넘어서는 확신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은 그들의 평가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2절의 표현처럼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견뎌야 했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의 모습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을 견뎌야 할 겁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다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격려함을 듣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표현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략을 하고 고난을 받았느니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에서 자주 보는 표현이지만 이 역시 조금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영육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혼란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보호처이지만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4절 하반절입니다. 복음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는데 시작된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의 차이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탄생한 민족에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다른 곳에서야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를 고침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복음은 진리이며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어둠을 복음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 생명과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늘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여지까지는 13절, 14절은 칭찬이었죠. 그런데 이 뒷부분의 두 절은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탄생시킨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들을 네 대까지로 지적하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동족을 이방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5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하는 게 첫째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죽인 선자들을 거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은 스데반이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 지적하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를 죽인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지요. 예수도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죄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같은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와 선지자들에게 연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직접 보아온 사실이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또 베리아에서 쫓아내서 거기서도 바울 일행을 쫓아낸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에는 이름 자체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에게 복을 빌라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해서 얻어낸 이름으로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당부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증거하여 복받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언약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온 인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배은망덕을 행했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결과적으로 한 가지 죄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게 다섯 번째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16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선언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거절하는 저들에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행전 18장 6절에 슬픈 선언을 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도의 구속의 은총을 자신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비단 이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이 가는 곳마다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해 16절 중간에 그랬죠? 라는 비극입니다.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받은 제사장 나라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거절함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죄를 항상 넘치도록 채우는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맙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대량 학살을 당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자처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도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선언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강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잠꼬대처럼 큰 소리를 쳤다가 처음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46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세워진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은 처참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그 후에 역시 그 조상들이 예언했던 대로 흩어져서 포로된 모습으로 살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가장 참혹한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죽임당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됐죠. 결국 이것이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16절 하반절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에서 이 말씀을 끝낼 수 없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경계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중보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복으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채울 수도 있음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는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 듣는 것까지도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생명과 빛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기쁘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만을 위한 독선으로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죄가 넘쳐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인류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이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누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서 그들도 함께 복받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